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korea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2월 14일 화요일 나무 위에서 저주받음 갈라디아서 3장 1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명기 27장 26절과 신명기 21장 22, 23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십계명, 특히 넷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율법주의의 문제를 안식일의 준수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에 반대하고 있지 않으며 본문 어디에서도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만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 바울이 한 말의 핵심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기록한 후에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같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바울은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기록된 바라고 말하며 구약의 권위를 나타낸 다음 죽을 죄를 범하여 사형을 당한 후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나무 위에 달아둔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절을 인용한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마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는 율법을 어김으로 모든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죽음이었다. 하지만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이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한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63.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묵상.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사람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각 시대의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은 예수의 마음을 짓눌렀고 범죄로 인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령을 경악으로 가득 채웠다. 살아남는 이들 225.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찬양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어다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를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가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 마음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리고 창조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 번째 시간, 선교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11년 2월까지 대만에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특별한 한 경험, 결코 저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이곳 대만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분명한 확증을 주셨던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의 선교지는 대만의 북쪽 지역인 이 대만의 그 타이베이 공항이라고 하는 곳이죠. 사실은 그곳은 뭐 인천공항 하면서도 이게 비행기표에는 서울이 같이 써 있는 것처럼 그곳은 타우엔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 공식 명칭은 타우엔 국제공항입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와 타우엔 그 국제공항과의 거리는 약 고속도로를 한 20여 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언어연수를 마치고 난 후에 대만 하편은 저와 저희 가족을 타우엔현 핑전시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언어연수를 받고요. 2006년 2월 16일 날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사를 하였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상복합 아파트의 1층 상가를 임대해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 자리도 2005년 12월에 처음 그곳에 목사님의 선교지는 핑전입니다라고 쪽리 핑전이 붙어 있는 도시죠. 거기입니다라고 인사발령을 받고 난 후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언어연수 받는 지역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을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교회 자를 찾게 되고 그 상가를 임대해서 이제 2월 2006년 2월 16일 날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를 막 했을 때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공간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단도 만들고 강도장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며 그 다음에 휘장이며 이런 각종 모든 교회에 필요한 비품들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4월 말경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언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때 저의 중국어 실력은 뭐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됩니다. 겨우 그냥 인사말 정도 할 수준이죠.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한 시기 설교를 했죠. 중국어로. 지금 생각해도 참. 그런데 이제 그곳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는 알리는 홍보 전도회를 2006년 7월 첫 주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골든 엔젤스를 초청해서 이제 전도회를 갔는데요. 그곳에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핑전 장로교회의 집사님이신 꾸어춘매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되신 분은 장로님이신데 핑전 장로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이름은 홍민회 장로님입니다. 제가 그 5년 동안 그 핑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은 이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만에서는 우리 재림교회를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처음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어느 분의 소개로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개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전도회할 때 저희가 이제 골든 엔젤스를 초청해 전도회 하는데 그 야외에서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 이 핑전의 한 장소에 그 공원을 이렇게 공원에서 그곳에서 이제 이 찬양 집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공원을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보니까 그 이 꽃춘매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장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설픈 중국어로 듣는데 리장, 중국 발음으로 리장이거든요. 리장을 만나보라고요? 여기가 무슨 리지? 그때서 제가 무슨 리인지를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대만이 일찍 한 70, 80년대부터 신주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신주서를 쓰잖아요. 무슨 노 몇 번지 그런 것처럼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만은 일찍 그렇게 무슨 길 다시 말하면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주소는 저희 교회 주소는 대만 타우엔현 핑전시 환남로 183번지가 저희 교회 주소였어요. 181번지가 저희 교회 주소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183번지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무슨 리 이런 거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리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신롱리인 거예요. 중국 발음으로 신롱리. 새로울 신자에다가 영화로울 영자.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고향 동네,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줄곧 자라서 제가 결혼하였어도 저희 부모님들이 살았던 고향이 정읍시 영원면 신영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그 대만의 그 동네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물론 뭐 도시에 있는 이 도시인데 그 리인데 그 리 이름이 신영리였다는 것입니다.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신영리에서 선교사로 하나님께 저의 고향 동네와 이름이 똑같은 신영리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놀랐는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장님을 만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가 있는 데는 이 6차선 대로변인데 거기에 제가 있는 동네 이름은 지역 이름이죠. 사실 시골이 아니라 이런 도시입니다. 도시 메트로 시티죠. 핑전시, 쪽리시, 타우엔시, 그다음에 빠터시 몇 개 도시가 합쳐져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근데 제가 있는 지역 교회가 있는 지역은 핑전시인데 그 핑전시 교회가 있는 지역은 신롱리 다시 말하면 신영리입니다. 새로 신자에다가 영화로울 영자. 근데 그 길 건너편 6차선 그 길 건너편은 신익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발음으로는요. 새로운 신자에다가 길 영자. 영원할 때 영자. 거기도 역시 영원 신영리였어요. 신영리. 아, 놀랍죠 여러분. 제가 제 선교지가 제 고향 동네 이름과 똑같은 신영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신영리로 보내신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께 저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대만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분명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제 7월 첫 주에 전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둘째 날 정도 되는 날 어느 한 분이 여자분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 목발을 짚고 지나가다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막 한복 입고 또 골든에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 대만 사람들은 이 여자분들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스쿠터. 근데 오토바이 사고 나서 그 사고가 나가지고 다쳐가지고 깁스하고는 목발을 쥐고 지나가다가 이제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온 것이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다리도 다치고 마음도 심란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서 지나가다 자기 동네에 새 교회가 생기니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참석하고 난 후에 이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안식일날. 구두자 중에 첫 번째 침례자였습니다. 그날 세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저희 아들, 그 다음에 교인 집사님 중에 한 그 아들. 그리고 그분 두 사람 우리 기존 교인들이죠. 그러나 구두자 중에 첫 번째 침례자 그분 목발을 짚고 왔던 분 그분의 이름이 천외잉 자매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안식일날 모든 순서들이 마치고 난 후에 그분의 주소를 정리하다가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분의 주소가 신영리 197번지였어요. 여러분, 저희 고향집 번지수가 몇 번인 줄 아세요? 신영리 197번지입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내 고향집 번지수.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여러분의 고향집 번지수 기억하신 분들 계시죠? 저희 고향집은 정읍시 영읍면 신영리 197번지입니다. 그런데 이 천유행 자매님, 첫 번째 침례자의 집에 번지수, 이분의 번지수가 신영리 197번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무나 분명한 증거. 저를 그 대만, 그것도 그 핑전시, 신영리, 저의 고향동과 똑같은 그 동네로, 그 지역으로 저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5년 동안 저의 제2의 고향인 제 고향 동네 이름과 똑같은 신영리에서 선교사로 5년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 있으면서 늘 확신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그날 밤에 잠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기도하던 그 기도처 그 산 밑과 이 강이 흐르는 곳에 가서 밤새 뜬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그 선교사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신지 아니면 레고 스피릿 정말 결핍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가,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지 결핍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썼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혹 어떠십니까? 여전한 그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축복받은 자이십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마음속에서 사그라져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디에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 말씀처럼 선교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아무 땅에나 하는 게, 누구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또 그렇게도 가르쳤죠. 우리가 마치 자본주의 원리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 100명에게 막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중에 한 명은 믿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땅, 그 땅에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사람을 지칭하죠. 이미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준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취하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족속들, 민족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취하라는 것은, 그 땅은 사람을 지칭하죠. 땅은 흙이나 땅은 사람을 표상합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표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 집사 빌립을 사마리아로 가라고 합니다. 또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에게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가라는 그 땅, 그 사람, 그 마음밭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디에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선교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복음을 전하기 집을 나설 때, 주님 오늘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인데, 자, 선교의 1차 대상이 누굴까요? 선교의 대상이 1차 누굴까요? 복음전도의 1차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선교 대상, 1차 복음전도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란 the land, 땅에, 마음밭에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의 깃발을 그 마음밭에 먼저 꽂는 것입니다. 그 옛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각종 더럽고 추하고 정말 잡다했던 그런 우상 숭배들, 입으로 언급하기도 정말 민망할 만큼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진군에 들어가서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에 피 묻은 깃발을 꽂고 그곳에 광야에 건축되었던 또 이스라엘 땅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좌정하도록 초청하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차 선교 대상이 누구라고요? 1차 복음전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에게 먼저 복되시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건설되어진 건축되어진 거룩한 성전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는 것, 거하도록 초청하시는 것. 오, 옷이 없어서,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어디에요? 내 마음에 옷이 없어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 부분에.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2장. 자,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20절과 20절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여러분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너희의 마음 안에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사건은요, 여러분, 이 땅에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마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거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그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교 대상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우리 내 마음 안에 오 주님이시여 옷이 없어서 그리고 영원히 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교 대상은 누굴까요? 두 번째 선교 대상. 두 번째 선교 대상은 나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웃들입니다. 나와 같이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자녀들, 형제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교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혹시 전도해 볼 생각 해 보셨습니까? 복음 전해 보려고 생각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목사님에게,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복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예수님을. 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요 어제 또는 지난 무슨 요일에 며칠날 정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같은 정말 일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 간증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먼저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죠. 교제를 하는 거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떡을 서로 떼는 거죠. 간증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예배 중에 한 형태는 간증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에게, 또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매일 또 기회 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교 대상 아셨죠? 자, 세 번째 선교 대상은 그러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선교 대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선교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정복하라고 명하신 그 땅을 찾아가서 정복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피 묻은 깃발을 그들 마음의 중심에 꽂는 것입니다. 그 선교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잘 모르는 곳에 가서, 때로는 먼 타국에 가서, 내가 전혀 만나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라도 막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라고 명하신 그 땅을 가는 것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 대상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선교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나에 가까운 나의 사람들, 나의 이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선교 대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아직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복되시는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이며, 그것이 복음 전파이며, 그것이 곧 선교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습이 곧 선교의 어떤 복음 전도의 모습을 표상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과 복음 전파를 비교하는 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준비된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준비된 사람의 마음. 자, 하나님의 명령,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2절이죠. 땅을 정복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 마음을 정복하라. 마음, 땅. 땅은 뭐예요? 마음을 표상하죠. 마음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라.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여호수아에게 이른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말씀하신 사복음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가나안 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땅의 상태가 어때요? 각종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한 땅, 패역한 땅, 레위기 18장부터 20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땅들 중에서 특별히 준비하신 땅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땅, 즉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진군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자, 두 정탐꾼 위에는 단 한 명도 가보지 못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군에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진군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레짐도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성령께서 다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 말씀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것이죠. 아무 때나 외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전하는 걸까요? 선교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교는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과 또 내 형제들 가까운 내 이웃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땅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선교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차 선교 대상이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제 마음속에 전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이 제 마음 중심에 거하시며 제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날마다 산 제사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의 복음을 들고 내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을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이웃들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내 아내, 남편, 내 형제들에게 먼저 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들과 주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아직 비록 가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 주님께서 만나라고 가라고 했던 그 땅, 주님께서 만나라고 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라, 가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몸과 마음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 보지만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질병이라는 것이 아픈 이유가 있으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원인을 모를 때는 치료하는 의사도 아픈 환자도 난처하고 곤란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환자는 아픈데 의사는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대부분 신경성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처방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도 병원을 자주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하루는 병원에 갔는데 때마침 그 병원의 원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병원에 VIP 고객님 오셨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씁쓸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병원에 자주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진료를 위해서 접수를 하면 접수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또 오셨어요? 병원에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제가 자주 병원을 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유 없이 이렇게 자주 병원에 갈까요?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 자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목이 아파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심지어는 CT나 MRI 촬영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검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든 이야기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신경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에 오는 환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곳은 있는데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급속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민주주의 사회는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서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도퇴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편만해집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낫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경쟁이 없기에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나오는 질병들이 바로 스트레스, 신경성,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마음의 화병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화평, 마음의 평안한 것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신경성 질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이 바로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되살리는 참된 마음의 화평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화평을 얻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편만한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와 성경 말씀 속에서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한한 치료제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산상보훈 11쪽에 보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결코 무심하지 않으시다.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할 때 주께서는 동정어린 눈으로 그를 보고 계셨다. 다윗은 베옷을 입었으며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겉으로 나타난 그의 겸비는 그의 회개를 증거해 주었다. 그는 울먹이는 말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했다. 그러자 주께서는 당신의 종을 버리지 않으셨다. 다윗이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에게 선동되어 반역에 가담한 원수들 피하여 도망가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때였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다윗이 기드론 골짜기를 맨발로 건너 도망칠 때 그의 육신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사랑하는 아내들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썼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8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불화와 갈등의 요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남보다 높아지려 하는 교만한 마음, 대접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양보하기보다는 먼저 챙기려 하는 마음들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마음과 몸의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뼈가 썩는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평합시다. 이웃과 평화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몸과 마음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